아멘. 인기 강사 우리 김창옥 교수님께서 가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괴로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 하시면서 참 맞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괴로운 배우자 될 여성을 고를 때 예쁜 사람을 고르기보다도 물론 고려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결정해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모든 인간관계의 대부분의 문제는 감정과 말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말이 언제나 관계의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예쁜 말을 하는 사람을 결정하라, 선택하라 그 말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하시면서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악한 그런 말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앞에 6장 45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고 알려진 잠언에 보면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화내는 것을 더디한다. 이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뭔가 화가 나고 밉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거지 아닙니까? 근데 그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보다 우리로만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도 더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감정,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혼자 있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좀 참을 걸.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 괜히 했어.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냥 느끼는 대로 내뱉어버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너무 안 좋으면 아예 관계도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매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아야 되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말에 실수가 많은 것은 내 마음 인격 자체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말에 우리 하나같이 우리 인격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에 실수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지혜서로 알려진 야고보서 3장에 지려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너무 실수 많이 하는 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기도 괴롭히지 말고 옆에 있는 배우자도 괴롭히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괴롭히지 마세요. 다 실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 이 중요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하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이렇게 툭 내뱉는 독 같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안 하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잠을 잘 내도 수면제 없이는 못 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품어주고 사랑하려 해도 미워가지고 그 사람만 그때 그 표정, 그 말만 생각하면 먹던 밥도 그냥 밥맛이 없어지고 며칠을 끙끙거리면서 두통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먹을까, 우동 먹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도무지 노력하고 결심하고 또 반복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뭡니까? 예?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죠? 기도. 네. 기도는 그때 안에 갑니다. 물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중간에 초치지 않고 끝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가 빛을 발할 때에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기도를 하는 들으신 대상인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를 보면 갈등도 많았어요. 다툼도 많았고요. 상황도 문제가 많았고 걱정할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더 간절한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그거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어.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말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희한한 방식으로, 그런 게 있을지도 몰랐다 할 만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에 넘어서 있는, 우리의 생각 저 바깥에 있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뭘요? 마음과 또 뭘요?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혈기가 망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그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경상도 출신들은 더더욱이나 이렇게. 또 옛날 기성세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은 하도 상처가 많다 보니까 거친 세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 분노도 많고요, 혈기도 많고 말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세대들은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도 마음에 분이 많고 말이 좋게 안, 이게 마음이 분이 많은 말이 좋게 안 나오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 마음을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관계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해결책이 딱 하나 있어요. 뭐 각은 어쩔 수 없고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을 터치해 주시는, 회복시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해야 인간관계 갈등 해결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관계 갈등 해결하는 그런 자기개발서 책을 읽는다고, 대화의 기술 책을 읽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쏟아내시고,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 내 기준에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상한 마음을, 뭐 상한 마음이 분한 마음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막 그 사람 씹고 막 욕하고 그 저주하고 막 진짜 그만두고, 진짜 가만 안 두고 싶다는 그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기 때문에, 괜히 친한 사람 이야기해가지고 친한 사람도 같이 미워하게 패거리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패거리 아니거든요. 딱 중심을 잡고 누구보다 우리 편이 또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상함도 위로도 해주시고, 친구 만나봐야 조금 도닥길을 보지 치료 안 됩니다. 같이 또 분을 일으켜요. 맞아,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보 주가지고 처음에 이 정도 믿었는데 정보를 계속 수집해가지고 눈덩이처럼 아예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들 주변 친한 사람들 나를 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더 정폭시키고 나를 좋아준다는 것이 친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있거든요. 무조건 두둔한다 하면서 그 사람 안 좋은 정보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더 미워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예 당을 만들어버려 당을 아예 왕따를 시키는 당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그 사람에 대해 상한 그 마음과 생각들을 괜히 주변에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혼자 미우며 혼자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분한 마음을 쏟아내야 진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28절 첫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하신 후에란 것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내용이겠죠.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정답을 말했죠. 주님 너무 기뻤어요. 막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냐 이걸 설명하시면서 나는 사실 머지않아서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앞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제자들이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따로 예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조용히 선생님 한번 봅시다.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맥살 잡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뭐 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하자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죠.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은 갑자기 이 사탄아 내 뒤에 꺼져. 내 뒤로 꺼져.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을 인간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너희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올 생각해야 돼. 사형틀 메고 와야 돼.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럴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가.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하시게 되죠. 갑자기 축제 분위기다가 갑자기 분위기에 샥 찬물 끼었듯이 샥 한 거죠. 대판 싸운 완전히 이게 한바탕한 느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그 8일 동안 말은 안 됐지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분위기가 상당히 다운되고 안 좋았을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도 아니 다른 것도 몰라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오셨는데 이것을 가장 가까운 제자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고 대들고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힘든 마음과 생각을 매니저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 혼자 가지 않으시고 그 주동인물 될 만한 세 명을 데리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이 세 명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32절을 보면 잠을 이기지 못해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제자들은 졸아요. 항상 기도 시간에 항상 졸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졸고 어디 갔는지 졸는 거죠. 몸이 좀 안 좋아서 갱년기 지나면서 기력이 딸려서 졸았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건강했을까? 허약체질이었을까? 잘 모르시죠?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절들 중에 이사야 53장, 유명한 53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에는 좀 그렇지 않는데 세 번역을 보면 이거를 원문에 맞게끔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병이 들므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셨다. 이런 의미로 질고를 지고 이 말을 세 번역에는 늘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훨씬 더 허약체질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지 은혜 받고 이렇게 했지. 언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 피곤하면 예수님 피곤해야지 제자들이 피곤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꼭 기도하면 예수님은 깨어서 막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꼭 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다 나고 시간 어떻게 하든 기도할 시간이 저절로 확보되고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언제나 잠 오고 피곤하고 일부러 막 자기 몸을 이렇게 추스르지 않으면 기도 자체를 기도 시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너무 무시하나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요 새벽 시간 해야 돼요. 일하지 않을 때 본격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을 때 시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 다 끝나고 밤 시간에 그때 기도할 시간이 그때가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 일어나기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고 저녁에 밤에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졸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 아마 다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보세요. 몇 분 아멘 안 했지만 대부분 다 지금 기도를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기도를 진짜 잘하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피곤할 때 딱 냉수마찰 한번 하고 졸릴 것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확보 자체를 못합니다. 기도. 제자들이 역시 같이 기도하러 갔지만 이 친구들은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냥 환하게 예수님 강체가 몸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기도의 결과다. 누가는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를 함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기에 희어지고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구약의 앞에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뭐 예언서, 대소예언서 이렇게 몇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심플했어요.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묶었어요. 근데 율법서의 제일 중요한 인물은 모세예요. 그리고 이 선지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역사서도 다 선지서 안에 넣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죠. 구약 전체 대표자인 두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돼? 영광에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루실 일, 즉 그의 떠나가심,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하심, 그 마지막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세 분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 답답한 상황, 이 마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약의 가장 대표자인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컨펌해주고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게 맞다고 지지해주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는 큰 격려를, 그 어려운 힘든 마음의 순간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지만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고 옷도 눈부시게 바뀌게 하심으로써 앞에 있는 십자가 죽음 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누리게 될 영광이 이것이다.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리고 먼저 들어가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괴로웠습니까? 엘리야는요, 이세벨 그 못된 여자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이기도 겪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영광에 둘러싸이는 모습들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삶,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본인도 그 영광, 앞으로 누르게 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면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 앞으로 있을 십자가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큰 격려를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도 얻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얼마나 대단했을까? 정말 환한 빛이 비쳤는가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대단했는지는 졸다가 깨어나서 그 광경을 바라본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 사람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마치고 막 떠나가려고 하니까 막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 영광의 이 상태에서 진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떠나가지 않도록, 뭐 갈 데가 없었으면 제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좀 여기 좀 더 있자고, 영광의 이 상태를 좀 더, 영광의 상태에서 좀 더 있고 싶어가지고 아예 며칠, 오래 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숙소 짓듯이 천막을 지어서 좀 머물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얼마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 가보면 누릴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번 이 단락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27절이겠죠. 오늘 본문 아니지만 27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뭐 진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이 말을 한 다음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리 말씀하신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다. 잠시 있어도 너무 좋은 황홀한 나라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상태에서 이미 살고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방문을 보고 그들을 보면서 그게 옆에서 지켜만 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그냥 계속 있고 싶을 만큼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 궁금한 구절들을 중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뱀을 통해 유혹한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굳이 만들었어? 그리고 왜 사탄으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셔요.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그 생각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것은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놨는데 아니 왜 상점을 왜 만들어놨어? 상점을 아예 안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도둑질할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점 만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쫄쫄 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에서 저질러졌으면 하나님께 잘못이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도 부족한 것 없이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갈등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둘도 없이 서로 진짜 사랑하는 부부로 맺어주셨고 검은 보석으로 치장된 동산에 시원한 생수가 이 갈래 저 갈래 흐르게 하시고 각종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껏 원하는 데 먹으라 할 만큼 제공된 것이었어요. 어리석어서 뭘 몰라서 유혹에 넘어갔나? 아닙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질 정도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뛰어난 인격과 지식과 재능을 가진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따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너희들이 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했느냐고 그들을 따져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에게 몰려가서 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당신들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따져야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만큼 정말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다 어리숙한 것도 아닌 상태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듣고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여러분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계획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완전한 자유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야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도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제공해도 하나님 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죠. 왜 그들은 그 말에 넘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도 고민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들이 부족한 것도 없고 부부간의 갈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어려움 없는 그들을 사탄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박차고 나오도록 만들 것인가. 여러분 사탄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이들이 아무 부족하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등지는 그런 결정을 그 엄청난 죽는다는 말을 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할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 칼에 목을 대고 잘라버린다 안 먹으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품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손도 댈 수 없고 순전히 말만 던졌고 결정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유혹하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오랫도록 지켜보면서 이것밖에 없다. 저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혹하는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유혹이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검은 보석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완전하게 나의 만족을 채우는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인간관계에 너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 하나의 영광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할 만큼 하나의 영광,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유혹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영광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 아직도 유혹이 되고 미를 못 버리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뭔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뭔지를 믿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엄청난 유혹이 되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께서 죽는다 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등진다, 구태타 일으킨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결별한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만 죽는다는 말고 한 그 엄청난 명령을 어기고도 그 무모한 결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놀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나 이해될 수 있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들이 모자나 많은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배신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아들아, 이 다 당한 이후에 네가 다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영광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로 십자가 죽음을 이 어려운 마음을 극복하면서 계속 뚜벅뚜벅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가도록 예수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제자들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전거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껏 생각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냥 세상적인 우뚝 선 나라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가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 하여금 잠시라도 경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천막 치고 계속 보고 싶어 할 만큼 자기들 상상한 세상의 영광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이후에도 예수님의 지지에 대해서 이들이 다른 제자들을 설득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로 이들이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막을 지어서 계속 지내자 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세 사람을 휘어 감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름을 휘어 잡고 구름이 사라졌을 때 두 사람 떠나가 예수님만 딱 혼자 있었는데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했어. 이 말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사람에게 아무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 직접 그 엄청난 제자자 그룹에서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보도 멤버들의 엄청난 갈등과 예수님이 대치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거기에서 해결하는 일들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가장 큰 반대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분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산에 올라가서 너도 같이 기도하자면 기도로 돌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직접 설득하는 일을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형태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꼬인 인간관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하는 관계들을 우리는 한두 사람 다 자기 인생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면 가까운 친구면 어떻게 잊어버릴 수 없고 가끔 만나는 세인저벌이 지금 같으면 안 보면 되지만 다른 세인저벌이 가면 되는 거지만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늘 오는 교회에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좋은데 그 사람한테 옮기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힘든 인간관계들이 누구나 어디 가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삶 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다 하나씩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어떠시든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지각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은사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라기도 하지만 그건 완전한 나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이미 여기에 세틀됐다. 번져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감싸고 나타났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무리 풀 수 없는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를 해서 비관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채로 머물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는 것이 기도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삶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피곤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났어 졸음이 오지만 밤늦은 밤일지라도 깨었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그 하나님 놀란 은혜가 그 하나님 놀란 능력이 여러분 삶 안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막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힘든 자리에 그냥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고 100% 보장할 수 없지만 그대로 있는 상태는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 생각을 바꿔주든지 상황을 바꿔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가장 다운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격려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